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중동 해역에 파견된 미국 해군 해리에스 트루먼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한 대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추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어제 트루먼 항모에서 발진한 FA-18 호넷 전투기 한 대가 같은 항모전단 소속 유도미사일 순양함 게티스버그함의 사격으로 이함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 뒤 구조됐고 이 과정에서 1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루먼 항모전단은 이날 후티 반군이 발사한 여러 개의 드론과 대함순항미사일을 요격했으며 게티스버그함이 적의 드론이나 미사일과 아군 전투기를 어떻게 혼동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드론 8개와 대함순항미사일 17발을 동원해 트루먼 항모 전단을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A-18 전투기 사고는 이 항모 전단 소속 순양함이 후티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내 친일한 세력인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 등지에서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왔으며 이스라엘과 또 다른 친일한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어제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끄는 반군 수장과 만나 시리아 내 반튀르키예 단체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피단 장관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 아메드 알샤라와 회동했습니다. 피단 장관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시리아 과도정부는 향후 국가 통합 차원에서 쿠르드 노동자당 PKK연대, 쿠르드 민병대 YPG 등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40년 넘게 충돌해온 PKK 등 쿠르드족 세력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접경지에서 독립국가 건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PKK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영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소탕을 위해 시리아 민주군 SDF를 지원해온 미국은 SDF와 PKK의 연관성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YPG를 PKK의 산하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가 시리아 재건과 난민 귀환 등을 지원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시리아 독재 정권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의 해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 8일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알라사드 정권의 축출을 선언했으며 이후 알라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최소 2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의 인도주의적 피난지역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의 사상자 집계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앞서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공습 목표물은 하마스 무장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던 마지막 병원이나 다름없었던 병원 한 곳에 사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 소재 카말 아드완 병원의 후삼 아부사피아 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400명가량의 환자와 직원들을 피신시킬 차량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공습이 감행될 경우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이 병원에 연료와 식량을 지원하고 100여 명의 환자와 직원들을 가자 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의 하마스 잔존 세력의 소탕을 위해 가자 북단 베이트 라히아와 베이트 하눈, 자발리아 세 곳을 중심으로 한 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시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비상당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도네츠크 도심 상공을 포함해 6회가량의 폭발음이 청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방공망이 가동 중이고 최소 6개의 공중표적이 요격됐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등 서방국들이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군은 최근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와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각각 6발과 4발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고 자폭형 무인기 등을 지원하려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연말에 군 정찰위성 발사는 어렵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2위 조선국인 한국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고 자폭형 무인기 등을 지원하려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연말에 군 정찰위성 발사는 어렵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 지원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참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와 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 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한국에겐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러우전쟁 판세의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푸틴으로 하여금 김정은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에게 요구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파병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김 기자, 한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 같은 건 감지되고 있지는 않나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들어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한국의 국내 상황을 관망하면서 연말 당 전원회의 등과 관련해 내부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에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MDL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철책은 약 40km에 걸쳐 설치됐고 북한 군인과 주민의 월남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군은 특히 일부 구간엔 전기 철책을 설치하고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을 갖다 대 철책 성능을 실험하는 장면도 한국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은 지난달 29일 이후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의 풍선 부양 기지 여러 곳에서 자재 확보 등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내년에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 아래 통미봉남식 무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대남 풍선과 소음 방송,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형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합참은 북한이 올해 3기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던 정찰위성은 현재 준비 동향을 고려할 때 연내 발사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의 참전 대가로 러시아가 정찰위성 발사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만 발사 시점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다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가적 노력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집중하고 특히 이제 대러 무기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 우주 발사의 우선순위는 결국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참전이 더 본격화되면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최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과 함께 러시아라는 뒷배를 엎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정보 공조와 대비태세 확립이 기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기자, 합참이 이번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정찰 위성 발사가 연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주말 정찰 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군 정찰위성 3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3호기는 발사 50분 후인 오후 9시 24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발사 후약 2시간 56분 뒤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정찰 위성 3호기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3호기는 지난 4월 8일 발사한 2호기와 같은 싸 위성으로 주간 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도 전천 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사된 1호기는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으로 싸위성 영상은 사람이 육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자광학 영상 등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은 3호기 발사 성공으로 1, 2호기와 함께 감시 정찰 위성의 군집 운용 능력을 처음 확보하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반 대북 정찰 능력은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성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입체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연결하는 노력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4.25 사업에 따라 내년에 싸위성 2기를 더 쏘아올려 싸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 등 모두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력화되면 한국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정보를 위성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언했던 올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군사 정찰위성 3기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5월 첫 정찰위성 때 초기 단계 폭발로 실패한 이후 아직 추가 발사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폭발 원인으로는 연료와 산화제 변동이 꼽혔습니다. 북한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을 버리고 급하게 러시아 방식의 액체 추진 로켓 발사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파병까지 해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사체부터 위성체까지 광범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처럼 북한도 우주강국인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이제 러시아의 기술로서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합작해서 쏘아 올렸다라고 하는 이 우주 협력의 상징성을 굉장히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위성 쏘아 올리는 게 미국에서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이제 보란 듯이 그래 북한 것도 러시아에 쏘아 올려줄게 이렇게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2호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엔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위성 로켓 기술이 곧바로 ICBM 기술로 호환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ICBM 기술에 민감한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가 북한 측에 해당 기술을 쉽게 넘겨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올해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대미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최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과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미국 비난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역내의 기존 공식 구조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공식 및 비공식 관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뒤 북한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 인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유사한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 대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동맹과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중러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도 높은 양자와 다자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20일 미한동맹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안정과 힘의 등대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 취임식에서 특히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에 복잡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역사적인 3자협력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억지,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 China, and Russia pose complex threats to our security and through our historic
이어 오늘날의 도전에 맞서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말만으로는 억지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말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강도 높고 복잡한 양자, 다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며 침략을 억제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실적인 합동연합훈련을 통한 준비태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우리 군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역하는 폴 럭케머라 사령관도 훈련을 통한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럭케머라 사령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모든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한미연합사가 대단한 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준비태세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에 매일 태세를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OC U.S. Combined Forces Command. Your efforts and readiness over the past three years have been extraordinary, but readiness is perishable.
그러면서 매일 훈련을 계속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같이 갑시다와 Fight Tonight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ight Tonight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상시 준비 태세를 말합니다. 이날 이 취임식을 주재한 세미월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영내 안보 환경 악화를 지적했습니다. 파퍼로 사령관은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간 거래적 공생관계를 맺는 위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군대는 Fight Tonight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is dangerous security environment, with North Korea's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 and our adversaries...
또 이날 이 취임식에 참석한 김선호 한국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한 동맹이 흔들림 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국내의 안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We Go Together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며 동맹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어떤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미한 동맹이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 인권, 법치를 위해 어떠한 위기에도 깨지지 않는 피로 맺은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 직무대행으로부터 연합사기를, 파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령부기와 유엔군 사령부기를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브런슨 중장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지명했고 상원은 13일 만인 9월 24일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신임 브런슨 사령관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고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으며 최근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조립 건물이 최근 지붕 설치를 마치며 완공에 가까워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해안 저반 시설과 조립동 건물을 잇는 로켓 이동 통로 구축도 마무리되는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 패드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평 조립동 건물에서 최근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19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조립동 건물을 약 160m 길이의 철제 지붕이 완전히 덮은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 29일까지는 지붕 일부가 비어 있었지만 이달 2일에는 지붕의 빈 곳이 완전히 메워져 이달 초를 전후해 조립동의 지붕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성사진만으로는 현재 조립동 내부의 공사 진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지붕이 모두 올라감에 따라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위성발사장의 수평 조립동은 발사체와 위성을 최종 조립 점검하고 준비하는 핵심 시설 중 하나로 로켓과 위성을 발사패드에서 수직으로 세우기 전에 수평 상태에서 조립하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2년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다목적 위성발사를 위한 시설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 2022년 10월부터 기존 발사패드 북쪽 지점에서 지반을 고르기 시작하는 등 조립동 건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립동 내 로켓이 위치한 공간과 기타 방들의 배치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면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지난 9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수평 조립동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외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붕 받침대가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는 크레인이 가동 중인 모습도 확인됐으며 조립동 주변에 콘크리트 평판이 깔리고 이 건물과 연결된 서쪽 터널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도 새로 건설 중인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김 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부 정비를 거치면 조만간 이곳이 실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부두 시설도 크게 확장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19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세로 약 100m, 가로 약 70m 길이의 대형 부두가 들어섰습니다. 이 부두는 약 6,000평방미터, 1,800평 규모로 추정되는데 국제규격 축구장의 약 80%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짓고 있는 선박 저반 시설로 BOA는 앞서 북한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곳 해안가에 선박 저반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난해 3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부두는 갓 공사가 시작돼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의 거리가 100m 혹은 약 18m에 불과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박 접안 용도일 것으로만 추정됐던 이곳은 지난해 4월 실제 배들이 접안한 장면이 포착돼 부두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곳은 지속적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작은 접안 시설에서 현재는 대형 부두로서의 면모를 거의 갖췄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한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시설에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두는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과 연결됩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선 발사장 일대와 해안가 마을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의 마을 쪽 출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6km를 더 가면 바로 이 부두들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부두에서 터널로 향하는 도로는 중간에 두 갈래로 갈리는데 터널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은 엔진 시험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로 옮긴 뒤 이를 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할 경우 동체의 적재 용량을 이전보다 더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두에서 발사장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지점에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대체할 새 해안도로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이 새 미사일 운반 경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추정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북한이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도로는 폭 25m, 길이 230m로 측정됐는데 계속 확장이 이뤄져 19일 현재 폭이 1.5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이 도로는 동창리 발사장 중심부로 연결되는 터널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위성과 로켓을 저반시설로 들여온 뒤 해안도로를 통해 터널과 연결된 조립동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구축을 거의 완료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해 위성발사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38로스는 지난달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발사장 내 현대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세 차례 발사가 이뤄졌던 해안발사대에서는 관찰 가능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첨단 부품 구입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2위 조선국인 한국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안명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드 갤리 하원의원에 의해 19일 초당적으로 발의됐는데요.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장려해 무엇보다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은 조선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미국 선적 상선을 향후 10년 안에 250척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상선이 80척 정도 되니까 3배 정도 늘려서 이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략 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고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대중 과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선 중국 등 우려국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할 경우 세금 200%를 부과하도록 했고 2029년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조한 내용이 눈에 띄죠.
네,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세액 25%를 공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과 선주가 미국에서 선단 수리 등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를 외국에서 수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법안에 한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도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은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면서 전체 51%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2위의 선박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이 그동안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과 선박의 유지보수 정비, MRO 시장에 큰 공을 들여왔는데요.
네.
법안 통과가 미한동맹 협력 분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도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이 같은 조선 역량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shipbuilding country with a 30% market share and a reputation for efficiency and excellence.
조 대사는 미한 간 국방 분야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동맹, 국가안보, 경제 번영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고 당시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2위 조선국으로 3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효율적이며 우수하다는 평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과의 협력 분야 가운데 조선, 해운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이제 대선 승리 뒤였죠.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제조 능력을 콕 집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 의원도 최근 워싱턴 띵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서 중국 외에 선박을 대규모로 건조할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 미국과 이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쇠퇴한 미국의 조선, 해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한국도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 모색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조너선 캐벌리 미국 해군전쟁대학 전략작전교수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미한 간의 조선 협력은 미국의 해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o in terms of similar goals, South Korea has very impressive shipbuilding and ship maintenance capability. And it makes a lot.
한국이 대단한 선박 건조 유진 보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에 해군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캐벌리 교수는 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전장에서 유지 보수, 수리,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과 미국이 이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기관시설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 해군이 함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조선업 강화 법안에 따른 미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북중 무역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11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억 2,04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억 9,19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2,851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월 무역액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의 올해 누적 무역 총액은 전달에 17억 970만 달러보다 약 13% 증가한 19억 3,003만 달러가 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1억 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감했던 무역 규모를 늘리면서 1월에서 11월 중국과 총 20억 4,868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도 북중 무역액은 무난히 2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작년보다 한 달이나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중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11월 북중 무역액은 25억 2,432만 달러였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엔 49억 1,59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긴 어렵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전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양국 무역액은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달에 이어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수출액은 1,095만 달러인데 이 역시도 작년 11월에 1,345만 달러나 올해 1월에 2,278만 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 밖에 최다 수출액 2위와 3위에 오른 페로실리콘과 텅스텐과 그 전광도 전년도에 비해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무역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최다 수입품은 가발의 원료인 인모로 수입액은 1,594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모 수입액이 1,24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수입품 2위였던 설탕도 수입액이 1,303만 달러에서 올해는 456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수입액 750만 달러를 기록한 대두유가 1,592만 달러치 수입되면서 전체 대중 수입품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품에 대한 수입액 감소폭이 워낙 큰 탓에 전체 무역액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양국 무역액 회복 속도가 더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고문도 20일 BOE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급등한 북한 내 환율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During the coronavirus shutdown where they weren't importing anything, it actually rose, the won rose against the dollar.
브라운 교수는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된 기간 북한 원화는 달러 대비 약 6천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 갑자기 12,0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문 매체 NK 데일리에 나온 환율을 보면 지금은 1달러당 26,000원에서 2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환율이 이처럼 급등하면 일반인들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들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환율이 수출에서 큰 이득을 보는 만큼 북한은 수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중 무역액 감소와 관련해 두 나라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이것이 양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8월 BOE에 중국과 북한의 무역 감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역 정책을 통해 북한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에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여부인데요.
네.
심리를 앞둔 첫 단계 진행부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발송은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수취가 거부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취를 거부한 사유가 뭔가요?
예,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용산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요.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가 사유였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를 하면 탄핵 심리는 뭐 진행이 어렵게 되는 건가요?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 제출도 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서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인단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탄핵 심판을 위한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들이 발송 송달됐다고 밝힌 건데요. 발송 송달이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각각 의견서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보냈었습니다.
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자료 수취 거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서류 수취 거부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채널 구축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한국 측 인사는 지금 정 회장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과 관련해서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서 이에 대응할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네.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용진 회장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과 아직 대화 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요?
대화 채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문제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트럼프 그렇죠. 당선인 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 당국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을 위해서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기자들에게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 차관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북한에 석유 126만에서 130만 배럴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에너지 전문가인 김경술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국의 공급량을 합치면 북한의 석유 수입 규모는 60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에너지 전문가인 한반도경제협력원 김경술 연구위원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극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석유를 본격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정제를 공급한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2018년, 20년 기간에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2023년 9월이죠. 북러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말하면 2024년부터 중국보다 러시아가 다시 더 많은 양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이후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2024년 들어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만 정제율을 15만 5천 배럴을 공급했다고 밝혔고 영국의 BBC는 3월에서 11월 기간 중 100만 배럴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규모를 어떻게 추산하시는지요?
BBC가 보도한 최근의 분석 자료가 이제 오픈소스 센터에서 분석을 한 건데 2024년 3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스토니치 항에 기항한 북한 유조선들이 43회에 걸쳐서 북한의 석유를 운송했다라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비교적 명확한 영상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어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 배럴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오픈소스 센터도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위성 영상이기 때문에 구름에 가려있는 날은 확인하지 못했고 또 위성이 24시간 계속 찍는 연속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위성이 비어있는 시간에도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00만 배럴은 우리가 확인한 최소한의 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100만 배럴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은 양이 공급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백악관이 15만 5천이고 100만이면은 이것만 합쳐도 115만 5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24년 1월에 러시아가 15,280배럴, 2월에 10만 9,720배럴 정도를 공급한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월은 러시아가 보고한 거고 2월은 각종 이제 미국 국무부나 관련 전문가들이 보고한 것들을 이제 종합한 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오픈소스 센터가 얘기한 100만 배럴이라고 치고 1월, 2월을 공급한 게 약 25만, 26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6만, 30만 이 정도 되는 양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됐겠다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북한에 석유를 많이 공급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3월 이후 중국의 대북 정제 공급이 끊겼나요?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까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도 사실상 정제유 실적이 아니고 비에너지유를 공급한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나 피치 뭐 이런 것 같은 에너지가 아닌 비에너지유 석유류를 공급한 실적을 대신 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중국 이 보고한 양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제기돼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정제유나 이런 거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양은 이제 러시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규모이긴 한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상업적으로 중국의 상인들하고 북한의 석유 수입업자들하고 그 커넥션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씩이라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밖에도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데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요?
해마다 4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중국과 북한 간 해상 안정을 통한 석유 거래가 좀 줄었나요?
단지 뭐 러시아 쪽의 공급이 증가한 만큼 불법 해상환적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 해상환적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수입 방법이거든요.
올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지요?
중국에서 뭐 5월까지 공급 실적이 있고 러시아는 1, 2월에다가 오픈소스센터가 최근 밝힌 100만 배럴 3월부터 12월 조건지요. 그런 정보에서 그걸 다 합치면은 146만 8천 배럴 정도 됩니다. 11월 초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이 공급한 양이 또 있을 거고 또 러시아에 공급한 양 중에 미확인 물량, 구름이 끼어서 관측이 안 됐다든지 위성의 순환 주기 사이에 이루어진 거리라든지 이런 미확인 물량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00만 달러 정도는 됐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가 뭐 400만 배럴 정도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다 합치면 그러면 600만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 이전에 2017년, 16년, 19년 이때만 해도 원유로 한 400만 배럴 들어가고 정제유로 한 500만 배럴 정도 들어가고 한 900만 배럴 정도의 석유 수급 규모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까지 비슷한 양 규모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 봉쇄가 있어가지고 해상이 봉쇄되면서 그 양들이 규모가 크게 줄었죠. 크게 줄다가 2022년 조금 회복하고 2023년에 좀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내년까지는 내년 수준까지는 회복이 안 됐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 기름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해 초 킬로그램당 13,0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1월 22일 24,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환율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북한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수급상에도 약간의 좀 문제 봐야 될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이 몰래 수출하는 석탄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생산량도 1700만 톤 정도일 거고 수출량도 전년도 270만 톤이라면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국경을 돌아본 사람에 따르면 지방에는 아직도 목탄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에너지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에 그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방기업체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굉장히 그 정렬을 쏟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의 기업체들 새로 건설하고 개보수하고는 있지만 그 기업들의 전력을 공급할 개선책은 뒤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어떻게든 공급돼야 된다. 그것이 인권과 연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그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문가인 김경술 박사로부터 올해 북한과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 규모와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